KBS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 배종찬입니다. 4.10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7일 후면 각 후보와 정당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죠. 각 정당의 선거전 또한 한층 가열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선 비례의석 46개에 도전하는 정당만 38개. 비례대표 선거가 역대 가장 긴 투표용지를 기록하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양상입니다. 남은 일주일 유권자들의 표심을 이끌 비례정당의 전략과 출사표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토론 총선 D-7일 특집 비례정당 선대위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인터뷰는 비례정당 기호순으로 진행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간도 공정하게 똑같이 분배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용혜인 선대위원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네, 비례대표 후보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구가 전국구라는 것이고요. 전 국민이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의 유권자이신데요. 그래서 지금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곳마다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이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이 꼭 승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홍길동처럼 동해번쩍 서해번쩍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네.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이 절반 정도가 지나갔어요. 더불어민주연합의 좋은 민생 공약들 더 많은 분들 직접 찾아뵙고 알리기 위해서 남은 기간에도 더 바쁘게 뛰겠습니다.
네, 비례대표의 경우 38개 정당이 경쟁에 나섰습니다. 역대 최장의 투표 용지가 제작됐는데요. 46석이 걸린 비례정당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역구 선거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선거도 심판론이 핵심인데요. 양비론을 내세웠던 제3지대는 새로운 비전을 독자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민적 평가는 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결국 60%에 가까운 강한 심판 여론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야권에서 집결되고 흑배되고 있다고 평가하고요. 앞으로 남은 일주일 이 기류가 더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권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가장 많은 지지를 확보해야 윤석열 정권 심판의 조건을 마련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차기 대선에서도 진보적 정권 교체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번 투표에 앞서서 고려해 주시고 또 고민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후보들이 가진 강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기호 3번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을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각계각층을 대변할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민생경제를 추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군들은 그 누구보다 민생을 잘 살려낼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민생경제 전문가 임광현 후보도 있고 외교 문제의 실타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가 위성락 후보도 있습니다. 네. 교육과 복지 문제 해결할 백승화 그리고 소미화 후보도 있고요. 저와 함께 새진보연합 추천 후보로 뛰고 있는 한창민 후보, 최혁진 후보도 노동과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내실을 다져온 믿음직한 일꾼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30분의 후보를 다 소개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네. 그럴 수 없어서 너무 아쉽고 한 분 한 분 국민의 얼굴을 꼭 닮은 국회에 반드시 입성해야 할 일 잘하는 일꾼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용혜인 위원장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선권은 몇 번까지로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라서 선거일까지 네. 누구도 예측할 수 없. 잖아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의 입장에서 결과를 예측한다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이번 선거의 심판이시고 더 많은 국민들께서 투표장에 가셔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지받으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대 총선 출사표 유권자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네, 이번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선거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는데요. 대파 한 단 장바구니에 담는 게 두려울 정도로 윤석열 정부 시기에 민생경제가 정말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질식상태인 민생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보고요. 정치는 결국에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줄 민생을 알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사람과 정당이 필요합니다. 4년 전 코로나 위기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냈던 것처럼
네.
누구보다 민생에 유능한 정당이 바로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더불어민생연합이라는 각오로 뛰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시면 민생 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생연합이라는 각오로 뛰고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을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셔야 민생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계신지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심판은 이번 총선에 이미 중요한 구도가 되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 무치한 윤석열 정부를 하루빨리 멈춰 세워야 한다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뜨겁게 모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심판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또 관건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사과 한 알 그리고 대파 한 단의 가격이 폭발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네.
그만큼 물가고와 민생고로 국민들이 많이 고통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민생 중심의 개혁국회를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유권자분들이 듣고 싶은 부분에 대할 텐데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 또 22대 국회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체 양명주, 우리 국민들께서 임무와 이야기하시는 윤석열 정부의 5대 실정입니다. 참사 앞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이고 또 최상병의 죽음을 숨기기에 급급한 정권입니다. 또 대통령의 권력으로 배우자 친인척의 비리와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급급한데요. 이런 부도덕한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 최상병 특검, 그리고 오송 참사 국정조사 이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독주에 막혔던 개혁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뚫어낼 수 있는 민주연합의 다수 의석 역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기도 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역시 민생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처방인데요. 결국에는 서민들 호주머니에 돈이 돌아야 멈춰버린 골목경제의 회복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효과도 증명된 바 있고요.
네.
이번 총선 승리를 통해서 이체 양명주 우리 국민들이 심판하고자 하는 이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들 그리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반드시 실현해내겠습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상당히 또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당과 차별화되는 더불어민주연합만의 고유한 색깔 어떤 점을 강조하실지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선거제도가 확정되기 전부터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벌써 당원 명부를 모으고 있다 이런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태생부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저희 더불어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과 새진보연합 그리고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멈춰 세우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개혁과제들을 중심으로 만든 비례연합정당입니다. 그래서 정책도 연합정책입니다. 함께 합의해서 만든 정책들을 가지고 있고
네.
민주개혁진보 전반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정책들을 합의해서 발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2대 국회에서 개혁을 추진할 추진 동력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다른 정당들과 차별화되는 건 연합정치인 만큼 각자의 색깔이 잘 스며들고 섞여 있는 점도 하나의 차별점이고요. 또 힘있게 추진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가장 강한 색깔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금요일, 토요일 이제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사전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기후위기, 경제위기, 저출생위기, 지역소멸, 다양한 절체절명의 복합위기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심판의 핵심은 결국 민생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가 지역구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 심판도 빠르게 완수하고 민생 중심의 개혁 입법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압도적인 지지로 응답해 주셔야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번 총선에서 빠르게 끝맺고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내일 제가 직접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나갑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 10시 방송되는 비례대표 후보 토론회를 꼭 시청해 주시고 민생을 지킬 정당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가진 정당이 어떤 정당인지 토론을 보고 3세 번 더 생각하셔서 결정해 주십시오.
네, 1분 정도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꼭 있다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실까요?
네, 어제 종료된 대외국민 투표가 62.8%로 사상 최고치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그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8,000km를 달렸다는 해외 교민의 절박함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한 표 한 표가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한 표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큰 선거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투표장에서 꼭 한 표를 행사해 주시고 주변에도 투표를 독려해 주십시오. 정당 투표용지 맨 위에 있습니다. 진보적 정권 교체를 위한 전문가가 총집합하고 정권 심판을 완수할 수 있는 민주개혁 진보에 단결된 힘, 여러분들과 함께 4월 11일 국민 승리로 만들 그런 총선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정당 투표용지 맨 위에 있는 더불어민주연합에 꼭 투표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연합 용혜인 공동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국민의 미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전 공동선대본부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네.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남은 기간 어디에 가장 집중하려고 하시는지요?
네. 저희는 유권자 한 분 한 분 계시는 곳마다 다 찾아가서 왜 국민의 미래가 승리해야 되는지를 설득하고 또 말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에서는 물론이고 또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국민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비례대표 경우에 이제 38개 정당이 경쟁에 나섰습니다. 양강 구도가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례대표 정당은 지역구는 양강 구도지만 당상이 좀 다양한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진단과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46석이 걸린 비례정당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판세야 진행자분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저희는 판세가 무엇이냐 예상관 없이 정말 열심히 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과 가장 비슷한 이념 성향을 가진 국민 여러분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정당이 어디냐 이것을 선택하셔야 하고요. 또 저희가 선택받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국민의 미래, 비례 후보들의 강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찬찬히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생각과 가장 유사한 비례대표 후보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전문성과 그리고 다양한 분야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후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조금 전에 이 민주연합과 전화 통화하셨는데요.
네.
정말 국민 다수의 생각과 다른 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숨겨놓고 있는다고 해도 그분들이 선거 끝나고 나면 또 각자의 목소리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때 놀라시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유사한 정당이 어느 정당인가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판세를 뭐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미래에는 35번까지 비례 후보자가 등록이 되는데 당선권은 몇 번까지로 보시는지요?
네. 저희는 35명 다 당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고 뭐 어떤 정당과 같이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분들 안 계십니다.
네. 자, 이제 뭐 며칠 남지 않았다는 말씀은 거듭 드렸었고요. 우리 국민의 미래 22대 총선 출사표 유권자들에게 특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사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가계부채가 500조가 늘었습니다. GDP의 92% 이른 것이 2017년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 108.3%까지 늘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잘 관리해서 108.3% 이든 것이 GDP의 101%로 가계부채가 좀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국가부채도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이상 늘었습니다. 가계부채 올리고 국가부채 늘리고 아파트값 5억짜리가 10억 되는 서울 시내 아파트값이 그렇게 오르는 동안에 정말 집 없는 분들은 갑자기 거지가 됐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젊은이들은 또 영끌하고 이로 인해서 그야말로 고금리 시대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미국 금리가 5%가 넘을 때 우리는 3% 선에서 계속 방어했던 것도 바로 이 영끌 젊은이들과 서민들이 파산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 3%의 금리도 그래도 잘 유지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적자 그야말로 20조의 적립금을 가진 건강보험을 10조 원이나 다 써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도 더 적자를 늘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전영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죠. 전기세 올리지 않으면서 엄펑덤펑 쓰다가 결국 한전의 적자가 아주 강화된 상황이었지만 우리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전기세 올렸고 이로 인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다른 정부에 미루지 않고 책임 있게 경제를 운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미래에서 이번 총선에서 달성해야 될 시대 정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시대 정신은 바로 범죄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안 된다. 사기꾼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부패가 높은 곳은 경제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부패가 없는 곳이 1인당 GDP 5만 불, 10만 불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야말로 입에 다른 사탕 같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 미래 비례 정당입니다. 22대 국회에서 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이뤄내실 계획이신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깨끗한 정치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가 부패한 곳에 경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치가 부패하면 국민들에게는 약간의 고무를 나눠주고 정치인들이 대거 자기들끼리 그야말로 이 불을 착취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깨끗한 정치를 위해서 정치자금의 투명성 뿐만 아니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돈 봉투가 난무하고 어느 정치인 집에는 바로 장롱 안에 현금이 가득 있고 이런 정치 해가지고 한국의 경제가 더 발전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 때문에 정치관계법을 대거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 본부장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당과 차별화되는 국민의 미래만의 고유한 색깔은 뭐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지요?
네, 저희는 한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이룬 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오는 데에는 바로 한미동맹이 그 밑에는 또 하나의 밑바탕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성실함이 더해져서 한국의 승리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이 승리하게 냅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 강하게 드리겠고요.
네.
다 되셨나요?
아닙니다. 시간 아직 남아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저는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그동안에 한국에 다시 한번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억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을 해체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허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사전투표를 앞둔 유권자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사전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투표해 주십사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선거의 공정성이 매우 잘 지켜져 왔습니다. 네. 아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모두 사전투표에 임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번 선거는 중요한 선거다. 다시 한번 우리가 파퓰리즘으로 갈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끝으로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누가 일하는 정당인가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정부조직법조차도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정부조직법도 개정하지 못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거대 야당의 텃세가 그만큼 컸고 그만큼 거대 야당의 발목 잡기가 심했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정말 다시 한번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더 남아있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좋은데요. 어떻게 하시겠는지요?
아, 네. 좋습니다. 사실 이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 돈이 많이 풀리고 이로 인해서 고금리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봐서는 희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경기가 상당히 많이 풀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가 24년 1분기만 해도 70억 불 이상이 되었고요. 특히 제조업에서 99%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좋은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외국 자본들이 마음 놓고 와서 투자할 수 있는 나라, 이로 인해서 좋은 일자리들이 생길 수 있는 나라, 윤석열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민전 공동선대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열린토론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비례정당 선대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늘 발언해 주시는 각 비례정당 위원장들께 11분간의 시간을 정확하게 공동으로 배분을 해서 나누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김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열린토론이 나온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상임선대위원장 김준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녹색정의당의 선거운동 어떻게 이어갈 계획이신지요?
네, 저희는 일단 정권 심판이라는 과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국민 소환제를 지금 제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권 심판을 어떻게 하는 거냐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어떠한 변화를 한국 사회에 만들 것이냐와 관련하여 노동, 기후, 성평 등 이런 진보 정당이 원래 갖고 있던 고유의 가치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들을 좀 중점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역구 선거는 양강 구도로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38개 정당이 경쟁에 나서면서 역대 최장의 투표용지가 제작됐습니다. 46석이 걸려있는 비례정당인데요.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 그 한국 사회가 어쨌든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뭐 야당 견제, 정권 지원론이냐를 가지고 여야 혹은 뭐 진보 보수 뭐 이렇게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권 심판 여론이 조금 더 높다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정권 심판의 어떤 주체,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와 관련된 옥석 가리기를 지금 시민분들, 유권자분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와중에서 주요한 정당들 중에서 비례 명부에 있는 후보들에 대한 검증들이 이제 꼼꼼히 이루어지면서 네. 옥석 가리기에 언론의 이야기들이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녹색정의당의 비례 후보들이 가진 강점, 장점을 이야기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저희는 일단은 노동 후보가 있고 농민 후보가 있거든요. 그리고 청년 후보가 있고 장애인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 그 스스로가 후보가 된 거의 유일한 정당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들 중에 한 40%대가 종부세를 내요. 근데 조국 혁신당은 30%대가 종부세를 냅니다. 우리 네. 국민의 3%가 종부세를 내거든요. 근데 녹색정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다 합쳐도 종부세를 내는 후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가장 닮은 정당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최근에 돌풍이 되고 있는 이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도 다양한 후보 검증이 나온 듯이 문제가 좀 되잖아요. 자녀 국정 문제라든가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변호인 했다든가 아니면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의 전관 이후 논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도덕성 논란이 없고 막말 논란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뉴스에 잘 못 나오지 못하는 이래서 뉴스에 사라지는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도덕적 우위, 뭐 강점 이런 것들 정권 심판에 가장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부분을 유권자분들께서 요즘 주목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비례후보 순번 녹색정의당 14번까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이 보는 당선권 몇 번까지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부풀림 없이 말씀을 드리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표인 제가 6번을 쳤다는 건 여기가 배수 지진이라고 사실은 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총선 때 5명. 비례대표 당선자를 냈고요. 그 전에 2016년 선거에서는 4명의 당선자를 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6번을 이제 이렇게 스스로 공천을 한 것은 여기가 마지노선이다라고 유권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그러면 너희는 왜 그 뒷번호까지 공천을 했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비례대표를 2년제를 실험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 분야에 따라서 상임위가 2년마다 교체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노동자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환경노동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저 같은 변호사가 당선이 되면 법사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이 좀 더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배수 정도의 이제 뭐 보결까지 해서 14명 정도를 이제 공천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을 안 들었는데도 답변까지 다 해주시네요.
자, 네.
자, 녹색정의당의 22대 총선 출사표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희는 요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슬로건이 기후를 살립니다. 진보를 지킵니다. 정권 심판 정의롭게가 저희 이번에 선거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가 정말 이제 먹거리의 문제까지 이번에 사과 냉해 문제도 그렇지만 뭐 어종이 바뀌잖아요. 동해나 제주에서도 이제 오징어가 안 잡힌다, 멸치가 안 잡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후 위기가 산업 전반, 생활 전반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는 한국 사회의 정치 의제로 올라와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진보를 지킨다는 것은 위성정당 안 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노동이나 농민이나 이런 기본적인 성평등이나 진보정당의 기본적인 가치를 초심을 되찾겠다라는 의미고요. 정권심판 정의롭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제 국민소환제를 제안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투표로 중간평가로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권 심판을 수사학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할 수 있는 세력이다. 정책적 대안을 가진 세력이다. 이런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각 정당이 내걸고 있는 간판, 정신, 철학 등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대정신일 텐데
네.
녹색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시대정신은 뭡니까?
첫 번째는 지금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불평등 해소 혹은 기후위기 해소 이런 부분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뭐 말씀을 길게 드렸지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다면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한국 사회 불균형 발전을 어디까지 둘 거냐라고 하는 건데 저희 작은 공보물에도 뭐 세종시 수도 이전도 분명하게 적어놓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방대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게 맞겠다. 지역 소멸에 맞서서 지역의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훨씬 더 많이 주고 등록금도 무료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역의 위기에 돌파를 위한 혁신 성장 동력을 대학에서부터 좀 찾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저희가 얘기한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얘기했던 정책들이 결국은 10년 뒤에 한국 사회의 새로운 상식이 되고 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결국 됩니다. 저희가 무상대중교통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거대 양당에서 수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정책 공약들도 저희가 정말 선도하는 정당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저희가 얘기할 때는 몽상적이라고 처음에 평가받지만 결국 가까운 현실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정책 이야기를 표가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비례정당 투표에도 나서는 녹색정의당 구체적인 정책도 궁금합니다.
네. 뭐 정책들은 너무 많은데 이제 노동 네. 같은 경우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을 해야 일과 삶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단축의 방법은 뭐 정규직이냐 자영업자냐 아니면 뭐 5인 미만 사업장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큰 틀에서 뭐 주사일이 가능한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연차 같은 경우도요.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를 아직 못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직이 많은데 이직을 하면 연차가 리셋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직을 해도 연차가 좀 승계돼서 누적될 수 있는 제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 촘촘한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노동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최대한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노동 문제에서는 특히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금요일 토요일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사전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의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점이 뭔지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저는 조금 더 열심히 공보물에 있는 인물 정보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저희랑 이제 경쟁적 관계에 있는 조국 혁신당을 보면 검찰개혁에 주되게 포커스가 가 있는 이제
네.
인적 구성이거든요. 저희는 이제 노동자, 농민 뭐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야말로 사실은 되게 다양성이 보장된 후보 진영이라고 생각하고요.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건강하게 깨끗하게 납세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실은 평생 경찰서를 갈 일도 검찰을 갈 일도 없습니다. 그분들한테는 검찰개혁이 1순위의 개혁과제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경제위기, 저출생위기, 노동위기, 농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후보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주목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 위원장님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나오기는 합니다만 녹색정의당은 말씀하신 대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네.
다른 당과 다른 비례정당과 차별화되는 녹색정의당만의 정의당만의 색깔 차별화된 점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까 뭐 선거제도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토론회에서 TV 토론회에서 아까 김민정 교수님도 제가 같이 출연했었거든요. KBS에서 이번 주 월요일날 했었는데 야당들은 전부 다 이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국회의원이랑 단체장도 그럼 결선 투표제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는 국회의원도 다 결선 투표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질의한 단일화 논쟁을 이제 안 해도 될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비례가 46석이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254석의 지역구를 어떻게 할 건지 네. 한국 사회가 논의할 때가 됐다. 저희는 결선 투표제를 제안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지금까지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장님.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연결해 봅니다. 오영환 총괄 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영환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미래 어떻게 선거운동 이어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저희가 신생정당이라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27개의 각 지역구에서도 후보들이 골목골목 그리고 도보로 엄청나게 이게 좀 노출도를 굉장히 높이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의 존재를 인식시켜드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이런 정치적 가치들을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지도를 높이는 전략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38개 정당이 이제 경쟁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46석이 걸려 있습니다. 판세 비례정당 투표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네, 최근 이런 발표된 추이를 보면은 결국 끝내 이런 양강 구도, 즉 이런 이 위성 정당들과 그리고 이런 좀 지금 한창 힘을 받고 있는 이런 조국 혁신당 등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좀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를 포함해서 이렇게 뭔가 제3지대로 불리는 이런 정당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국민들께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또 귀기울여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비례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장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 저희 정당이 이 새로운 미래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전략공천한 후보가 비례대표 2번 후보인데요. 바로 이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독립소방청의 소방청장을 지내신 조종무 후보이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3번은 국가안보를 대표하는 육군 중령 출신 여성 후보십니다. 그리고 1번, 4번 같은 경우는 이런 청년이고요. 그 외에는 이렇게 사회적 약자, 복지 이런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근본적으로 이 국가의 존재 이유인 국민의 생명 안전과 국가 안보, 우리 사회에 꼭 최우선시돼야 되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정치의 존재 이유를 가장 이렇게 앞세웠다고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정치, 그리고 국민에게 정치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그런 지향을 이런 젊고 청년, 신인 이런 인물들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영헌 위원장님도 소방관 출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새로운 미래는 비례후보 11명을 등록을 해놨는데요. 당선권 몇 번까지로 보시는지요?
이제 지금까지 굉장히 저희의 이런 노력에 따른 긍정적 최대한의 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제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국민들께 말씀드리면 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최대 4번을 목표로 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22대 총선 출사표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새로운 미래는 이 국민들께서 무능한 정부, 무도한 정부에 분노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한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 단호하게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 검찰 권력 사유와 그리고 여러 공정 권력 사유와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양강 구도의 양당, 거대 양당만 남았을 때의 지난 2년간의 이런 전쟁 같은 대결 정치, 적대와 증오의 정치, 그 다음을 이야기하기 위해, 그리고 그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 삶에 맞닿아 있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런 민주주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씀드리는 정당입니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심판 뒤에는 그 다음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여러 물가, 여러 사회 문제, 이런 또 미래를 이야기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 이런 문제들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거대 양당만 남아서는, 적대와 복수만 남아서는 그 문제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새로운 미래가 가운데 지대에서 가운데의 정치, 대화와 협의에, 그리고 문제 해결에 합의의 정치, 그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 위원장께서 거대 양당에 대해서 모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선거를 할 때 이 정당의 이 철학이 될 수 있는 시대 정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문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시대 정신이 무엇일까요?
우선 국민들께서 지금 가장 체감하시고 지금 분노하시는 지점은 결국 정부의 실정입니다. 정부의 무능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냉정하게 내리시고 이 분노에 지금 이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역시 동의합니다. 윤석열 정부,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을 운영할 이런 능력도 그리고 의지도 이제는 자격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리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막말과 비난과 서로를 향한 이런 비난만 앞세우는 적대의 정치, 이것들을 청산하는 것 역시,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는 건 역시 시대 정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 위원장께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 주셨는데,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궁극적으로 이런 민주주의의 복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첫 번째가 민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당에서 가장 앞세우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물가 폭등으로 이런 대파값 논란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게 바로 물가인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농축산물에 있어서는 이 금사과 방지법을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 오늘날 이제 선거가 다급해지니 급박하게 돈 풀기를 통해서 무제한 무기한 이런 안정기 자금을 투여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유통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독점 경매거래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공약을 지금 내걸었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 저희 방법만이 정답을 넘어서 여야가 합심하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마저 서로 비난하기 바빠서 해결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결국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이런 거를 결국은 민주주의 복원을 통해서 반드시 이뤄내겠다. 둘이 싸우더라도, 두 정당이 싸우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논란이 이어져야지 민생 문제만큼은 최우선으로 이런 논의의 테이블, 토론의 테이블, 그리고 설득과 수용의 테이블에 올리겠다.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자, 이번 비례투표 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위성정당에 대한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위성정당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또 한편으로는 다른 비례정당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미래만의 고유한 색깔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전 정말 안타까운 것이 끝내 저희가 이런 지난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놨던 그 이 위성정당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양당이 저버린 것이라는 그 편법적 그런 특권의식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외면, 현실론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너무 많은 이런 좀 정치에 대한 실망을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가치 중심적으로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가 존재하는 그리고 정당이 존재하는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상징성이 존재하는 그 가치를 가장 앞세우고 국민 생명 안전, 국가 안보 그리고 정치 개혁 이런 가치들을 이뤄낼 수 있는 후보들로 이렇게 앞세웠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그 부분을 눈여겨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토요일 이제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사전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면요?
국민분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그리고 정말 고통받고 계시는 그 지점들 저희 누구보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무도한 정부 반드시 심판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내리고 그 다음에 이 정치를 저희는 반드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장으로 향하실 때 거대 양당만 남아서 또다시 전쟁 같은 정치를 2년 동안, 4년 동안 되풀이해서 볼 것인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정치 그 자체를 바꾸어서 내 삶에 맞닿아 있는 민생 문제, 교통비 문제, 교육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합의의 테이블을 만드는 정당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인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민하시고 투표장으로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 위원장님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비례정당 투표 관련해서 충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 확보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한 2분 정도 가까이 시간이 더 되니까 2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 무엇인지 한 번 더 유권자들에게 강조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국민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과연 이대로 괜찮습니까?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하고 국민들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반목할 때 그 가운데에서 조정 역할을 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의 근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것을 넘어서 정치만큼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설득하고 가운데에서 국민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끝내 화해와 화합과 그 국민 통합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 거대 양당 체제로 해낼 수 없다는 것 충분히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가운데가 필요하다는 것 누구보다 국민들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의 정치 합의의 정치를 저희 새로운 미래가 새로운 정치를 새로운 희망을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정치를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녹색정의당의 김준우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셔서 참고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오영환 위원장은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올라있나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총선 1년 전에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네.
저는 그리고 이 국민 곁에 가장 위험한 곳에서 국민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 마지막 정치적 도전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데 제 마지막 도전을 불태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새로운 미래 오영환 총괄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열린 토론 총선 일주일을 앞두고 비례정당 선대위 인터뷰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개혁신당으로 가봅니다. 이주영 공동 총괄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이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개혁신당 네. 선거운동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요?
아, 네.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 지역구에서 열심히 뛰고 계신 후보자분들 많이 만나고 있고요. 오늘도 부산, 대구, 제주 이렇게 여러 곳 돌면서 저희가 인사드리고 이 후보자들이 이제 하고자 하시는 이야기들 함께 전달하고 시민분들 만나고 그렇게 발로 계속 뛰고 있습니다.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충분히 해 주시고요.
네.
비례대표 의석수 46개가 걸려 있습니다.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이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가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을 텐데
네.
사실 지금까지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세를 불리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 많이 오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 총선도 사실 비슷한 구도로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위성정당처럼 나온 분들도 계시고 또 한 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이번에 많은 정당에서 이제 출사표를 내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이 비례 그 후보 분들 중에
네.
가장 국민들에게 밀착한 그런 분들이 많이 감으로써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중심축 그리고 정말 일할 수 있는 캐스팅 보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도 그 한 석 한 석의 무거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많이 목표로 하고 하되 그 목적이 저희의 세를 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전문가들을 많이 포진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그 기존 정당의 세를 불리기 위한 그런 분포보다는 얼마나 전문적인 사람들 그리고 얼마나 진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는가 그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기존 정당과는 다르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래서 네.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개혁신당 네. 비례 후보들이 가진 강점, 장점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희 당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비례 후보 10명을 냈는데요. 그 10명에게 각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전문 과목의 내용은 다르지만 저희의 공통점은 눈과 손과 발이 현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최소 수년 혹은 10수년에 걸쳐서 자기 영역에서 열심히 일해왔던 사람이고 그곳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수 있을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로만 구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숫자 또한 중요하겠지만
네.
그 숫자보다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영역에서 모셔온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많은 영역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비례대표를 이제 보실 때 이 당에서 몇 명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한 번 더 저희 비례대표 1번부터 10번까지 다 한 번 그 몇 면을 봐주시면 찍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숫자를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례후보 10명이 개혁신당 비례후보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당선권 몇 번까지로 보시는지요?
당선권을 특정하기보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도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수를 넘어 우리가 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이 중요한 만큼 똑같이 10번도 중요한 분으로 모셨기 때문에
네.
저희는 지금 모두 가서 일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습니다.
네. 각 당의 지금 선대위원장 또는 선대본부장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개혁신당의 이번 총선 출사표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뭐가 될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워낙 이제 불신 혹은 또 지금의 정권을 심판하고 싶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저희 당이 생각하기에는 정치는 그 정치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보다 좋게 만들고 그리고 그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때 그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정치를 정치로서 세뇌불리기 위한 목적으로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지지해야 할 것은 양당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개혁의 안들이 있고 저희는 분명히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부디 차악을 위해 발언하지 말고 우리 최선을 위해 함께 뽑읍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선거를 통해서 많은 정당들은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또 실현을 합니다.
네.
개혁신당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시대 정신 무엇이라고 네. 말씀해 주실지요?
저희의 모토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입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지금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일은 양당 정치에 대해서 심판하자는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쪽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젊은 힘을 보여드릴 것이고 그것을 신뢰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각 영역에 맞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구체적인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금 당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네. 추구하는 구체적인 정책도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대 개혁 10대 과제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먼저 발표를 어제 했는데
네.
일단 저희는 민생과제 그리고 과학개혁 그리고 정치개혁 세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서 10가지의 제안을 했고 뭐 민생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자영업을 지원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정치개혁 또한 저희 개혁신당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고요. 과학개혁 역시 그 어느 당에서도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 나온 반도체부터 데이터통신까지를 아우르는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떤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까지 로드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세 개의 큰 갈래로서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건 다 저희가 자신 있는 것은 각 영역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이 보았을 때 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에 대한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위성정당 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다른 정당과 비례정당과 차별화되는 개혁신당만의 고유한 색깔 어떻게 유권자들은 봐야 될까요?
저희는 신생정당이기도 하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 어느 정당보다 무게추를 잘 잡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뭐 몇 석을 들어가고 또 다른 어떤 당과 손을 잡을 것이냐 이런 논의는 크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는 어느 당이 되었건 올바른 방향의 이야기를 전하는 쪽과 함께 할 것이고 어느 당이 되었건 틀린 말을 하면 당연히 반대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당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돼서 저희가 소리를 낼 때에도 모든 방향은 국민과 손을 잡는 방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의 세를 굴리기 위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혹은 타 당을 심판하기 위한 방향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네. 금요일 토요일 위원장님,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사전투표를 네. 앞둔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것을 꼭 고려해달라, 어떤 말씀 네. 해 주실지요?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오늘이죠. 하지만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미래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은 개혁신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차악으로 달아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선이 어디에 있는지, 최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작은 정당이니까 내가 뽑아도 의미가 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것이 어느 당보다도 더 의미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 이주영 공동총괄선대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획신당의 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인터뷰 도중에 소리가 조금 고르지 못했는데 청취자분들의 늘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으로 가봅니다. 강미숙 공동선대위원장 연결합니다. 강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조국혁신당 남은 선거기간 선거운동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지요?
네, 지금 뭐 절반 이상을 맞는데요. 저희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는 추천하지 않고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 추천한 작은 정당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만 추천한 경우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유권자들을 만나 연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쓸 수도 없고요. 유세차도 없고 그 흔한 현수막도 걸지 못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에 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정당으로 규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많은 부분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께서 몸소 마이크가 되고 현수막이 되어서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조국 대표가 전국을 이제 순회하고 있는데 네. 마이크도 없이 매일 육성으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연설을 할 수 없어서 현장에 취재를 나온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조국 대표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지자들께서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발언 내용을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박수를 치다가도 갑자기 조용해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네. 예, 조국 혁신당 당명처럼 선거운동에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자, 이거 제일 묻고 싶었습니다. 네. 46석이 걸린 비례정당.
네.
자, 판세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요?
사실은 저희는 뭐 판세 분석보다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자,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네.
조국 혁신당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보수의 아성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중도층에서 지속적으로 지지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건데요. 조국 혁신당 덕분에 야권 전체의 파이가 늘어나고 있고 정권 심판의 불씨를 살렸다고 생각해 주시는 국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판세는 조국 혁신당에 부여된 역사적 책무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달려있는 것이니까 사실 저희는 겸허하게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할 뿐이지요.
네, 겸손한 또 분석을, 판세 분석을 말씀해 주셨고요. 조국 혁신당 비례 후보자들이 가진 강점,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전국적인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역의 기반을 두지 않는 비례대표의 강점이기도 하죠. 우리 당 후보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라는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그리고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 전문성을 갖춘 후보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작지만 강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당 후보들의 최대 강점이라고 자부합니다.
네. 자, 이 질문 어떻게 답을 하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조국혁신당 비례 후보자 25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네.
당선권 몇 번까지로 보시는지요?
아, 이게 아마 초미의 관심사이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처음부터 10석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었거든요. 네. 예, 10석을 확보하면 국회에서 독자적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죠. 처음에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어떤 분들은 단독 교섭단체를 주문하기도 해요. 하지만 저희는 목표를 수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유권자들께 다가갈 것이고요. 또 유권자들께서 저희 당에게 주시는 임무를 부여해 주시는 뜻을 겸허하게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당선권이 몇 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내부적으로는 이야기하고 계신 숫자가 있으시죠?
뭐 아무래도 언론에서 언급하시는 부분들이 있지요. 참고는 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신중하시군요. 네. 자, 조국혁신당이 21대 총선에 나서는 출사표. 유권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뭐 그동안에 조국 대표와 또 후보들이 많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능력이 제로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이틀막 정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무능하고 무도한 정부죠. 부족함이 많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할 만큼 언론 자유 지표도 높았고 또 외교와 남북관계 개선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도 안 돼서 외교, 경제, 민주주의, 평화 뭐 모든 전 분야에서 퇴행에 퇴행을 거듭하고 있죠. 유권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이 비정상이 일상이 되어버린 나라를 바로잡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누가 더 잘할 수 있는지 후보의 면면을 봐주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우리 강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도 상당히 유권자들에게 뭐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가 네. 참 비례 정당의 경우에는 정책들이 또 잘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네. 강조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책도 좀 소상히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사실 저희들이 이 제일 어려움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정책들이 유권자들에게 가서 닿기가 매우 어렵다는 건데요.
네.
저희 조국혁신당의 정책 공약 1호가 한동훈 특검법입니다. 검찰 정권의 황태자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의혹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20자리 이상으로 하지 않죠. 이것은 뭔가 감출 게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고 또 보통 시민들처럼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저희 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는 출발선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검찰개혁, 우리가 이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또 과학과 언론, 의료, 외교, 저희 이제 당에 포진해 있는 여러 후보님들이 그러한 혁신 정책을 현실화하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이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 힘만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또 폭정에 반대하는 민주 진보 진영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고요. 나아가서 국민적인 열의를 모아서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혹시 이 민생 경제 관련된 혹시 정책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지금 정책에 대한 공약과 관련한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왜 조국혁신당에는 경제 관련된 후보가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학과 의료 이 모든 영역이 다 연동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의료개혁이라든가 또 이 과학 특히나 R&D 예산을 전액 삭감한 R&D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과학 인재가 또 저희 당에는 들어와 있고요. 또 IT 분야에서의 개혁을 담당할 이런 그 인재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경제와 관련한 정책들은 그렇게 구체적인 면에서 이미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조국혁신당은 다른 비례정당과 비교할 때 차별화되는 고유한 색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21대 국회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죠. 그런데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22대 총선에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도 많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준연동형이 다행스럽게도 유지되었습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 현실에 비춰본다면 이 정책적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필요성과 동시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완전한 연동제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정당으로서의 정강 정책이 독자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겠지요. 조국혁신당은 똑같은 지향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당만 달리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독자적인 역할과 지향 그리고 가치와 철학이 분명한 정당이 조국혁신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당의 아마 고유한 색깔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당 위원장님 한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금요일 토요일 이제 사전투표 기간입니다. 네. 네. 사전투표를 앞둔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특히 유권자들에게 조국혁신당을 향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다면요.
사실 얼마 전에 재외국민투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 세계 115개국의 220개 투표소에서 이 재외국민투표가 있었는데 62.8%라고 하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조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뜻이겠죠. 이것은 국내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사실 지금 다 총선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네. 네, 봄철에는 사실 여행 계획도 있고 또 벚꽃이 한창 필 무렵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랄까요 봄나들이를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집안 대소사도 있으시겠지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제를 도입한 이유가 참정권을 보다 더 편리하게 행사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재외국민들이 먼 길을 달려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듯이 우리 유권자들께서도 꼭 사전투표소를 찾아주십사 네, 꼭 당부드리고 싶고요.
네. 정리해 주시죠.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마무리 정리를 해 주시죠. 끝인사를 해 주시죠. 네.
네네. 사실 우리 조국혁신당은, 정치적 자유권에 이어서 이 사회권 확대라고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와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그 조국혁신당의 후보들을 대한민국을 일으킬 세울 도구로 써 주시면 저희가 국회에 나아가서도 예. 예,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선명하게 역할을 다하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네. 강미숙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비례정당 투표 관련해서 비례정당 선대위 인터뷰 진행해봤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될지요. 오늘 인터뷰 내용 잘 듣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정당에 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